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9장.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곧 예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렸으며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모두 합해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나가서 담대히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도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으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였다. 높은 유대 사람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귀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짓눌러 이겨버렸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모두 계산해보니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가고 더 큰 힘을 떨쳤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주의 도를 둘러싸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 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들과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그 명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 신전도 업신여김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아시아와 세계가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말하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러는 사이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자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에게 자기들이 모인 까닭을 일러주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유대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두 시간 동안이나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에베소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조용하게 하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시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석상을 모신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이리로 붙들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를 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걸어서 고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정을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하십시오. 그 밖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합법적인 집회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폭동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을 피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까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흩어보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never prays, and never prays for me. I know eternal life he gives from sin and sorrow free.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I know eternal life he gives. I know.
출애굽기 제32장.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 말도를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손 날 위해 짓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날과 시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실 일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요 출발인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역시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급함을 봅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속 이전에도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구약적인 즉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 그 일이 완료되면 떠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보혜사를 사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사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를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에 먼저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는 오늘 동일하게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임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단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구촌의 많은 기도인들이 함께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현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할수록 사실 사람들은 미래를 더 기대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달픈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바램보다는 어떤 조건 속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해서 과연 그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미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는 말씀이 소중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기한은 우리 인생의 길이도 역사 속에 작정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하신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다 실천치 못하면서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침범하려는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준행하는 데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정해진 시간과 역사들일지라도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도 준비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주권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약과 같은 말씀이요,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끝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인데 누구의 증인이냐 하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함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증인의 역할의 범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의 발생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변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약속이 사도들의 시대에 물론 완전히 맞춰지지 못했고 그 완료의 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해 갈수 있는 힘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미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닌 하늘의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귀중한 약속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귀중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당시에는 두렵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며 기다린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사람의 이성과 감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과제도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제 성령과 임무 교대를 위하여 하늘로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을 인하여 숨어 떨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오셔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기도 했는데 또다시 자신들을 땅에 남겨두고 하늘로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공포의 땅에 남겨진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주님의 승천의 모습은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오신 주님처럼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이때에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께 순종치 못한 자들은 이때에 멸망받을 땅에 남아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순종한 사람들은 더 이상 힘겹고 무거운 육신의 고통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바울은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흐르는 역사와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만 말씀하신 것들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해야 할 것들을 묵묵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과 같은 천군 천사들과 천만 성도들이 옹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심판지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맡겨진 복음을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주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4,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 us continue with our study. We discussed Mary last time and read the beautiful words she expressed to God while visiting Elizabeth.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This poor, insignificant young girl by the world's standards fit God's standards to be the mother of his son.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특출할 것 없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Was Mary perfect? Not at all. Romans 3:23 reads, All have sinned and are not good enough to share God's divine greatness.
그렇다고 마리아가 완벽했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They are made right with God by His grace. Let's think today about the actual news this young girl received from the angel Gabriel and what it meant for her life.
오늘은 이 젊은 처녀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When Joseph, the man Mary was to marry, heard she was going to have a child, he could have refused to marry her.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Mary would have had a child to raise all alone, been shunned, had no income from her family since she was female, and had to take on the life of a wanderer among different towns to keep alive.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홀로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입도 없을 것이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But she chose to believe in the God of her ancestors, the God she believed would take care of her and would not call her to do something he did not want to see worked to greatness in her.
하지만 그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러하여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Joseph learned that Mary was to have a baby, but he was a good man and did not want to disgrace her. He planned to divorce her secretly.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한 사람이므로 마리아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The same angel that appeared to Mary appeared to Joseph. Matthew's Gospel, chapter 1, verses 20 and 21 read,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똑같은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Joseph, son of David, don't be afraid to accept Mary as your wife. The baby inside of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You will name him Jesus. Give him that name, because he will save the people from their sins.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Verse 24 then says,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Lord's angel told him to do. He married Mary. But Joseph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her until their son was born, and he named him Jesus.
다음은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Could two people have ever seemed less likely to be used for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 이처럼 적절한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When we think of bringing God's own precious son into the world, wouldn't he want to choose a king and queen or famous people or a rich couple?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왕비 같은 부유하고 유명한 부부를 선택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That is how the world thinks, not how God thinks. He chose two people who loved him with a mighty love.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While Mary was expecting her baby, Augustus Caesar ordered all people to go to their ancestors' home to be counted.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Since Joseph was also of the tribe of Judah, the couple traveled to Bethlehem.
요셉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으므로 이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Just a few months before, Mary had been a young girl, engaged to be married, planning a wedding, preparing for a life very different from the one she was about to have.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리아는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When God called on her, she willingly answered his call. Joseph also believed Mary and wanted to make a life with her.
그런데 하나님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를 믿었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What is our answer when God calls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even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